요한계시록 6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우리가 아멘을 해야 되는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밝게 알려주시고 주님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가 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그 여러분이 과연 신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살아가시고 있는가, 그게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한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으로 다 됐는데 왜 아직까지 그 자기 백성들을 세상에 남겨놓게 계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알지를 못하면은 신자는 그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은 그 목적에 부응한 그러한 삶이 되지를 못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왜 내가 지금 살고 있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저 천국에 보내면 될 건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는데 예수를 또 믿고 살게 하면서도 그대로 세상에 남겨놓고 계시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죄에서 건진다 했을 때 그 죄에서 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걸 아셔야 돼요. 죄에서 건진다, 그 건지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죄에서 건진다 하니까 여기에 죄, 그 죄라고 하는 그 웅덩이가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빠져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나를 끄집어서 빼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서 건진다는 것은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한다, 그게 죄에서 건진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죄에서 건진다 이런 건 없단 말이죠. 죄에서 건진받은 사람으로서 참이 기쁩니다 이런 말이 나오려면은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되죠. 죄가 뭔가를 알았을 때에 아 내가 이런 죄에서 건진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죄가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 날 죄에서 건졌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진 것을 기뻐하십니까? 예, 이것 전에 죄가 뭔가를 아십니까? 이것부터 무리한단 말입니다. 죄가 뭔가를 알아야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건졌다 이 말에는 죄를 알게 하셨다 이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가 뭡니까? 도대체 죄라는 게 뭐냐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에게 가치를 두고 자기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이 자기에게 가치를 두면서 자기를 뭔가 질적으로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희한하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칫 잘못하면은 죄에서 빠져나오겠다 하면서도 여전히 죄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저 경기도에서 누군가 전화를 했는데 오늘 또 전화를 해가지고 한 시간가량 전화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저는 대구에 전화하면 마음이 느긋하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경기도 먼 데서 하니까는 그쵸, 전화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말 더 빨라집니다. 막 굉장히 빨라지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하면 이 양반이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구원파가 도대체 어떻습니까? 이걸 자꾸 물어요. 여러분 구원파 잘 아십니까? 구원파. 우리나라 구원파는 기독교에서 이단, 그러니까 이단이겠지. 이렇게 뭔지도 모르면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구원파가 얘기하면 들어보세요. 진짜 성경같이 들려오는 게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 길가 그 전봇대에 박옥수 그 제사함 거듭남의 비밀 포스터 붙어 있고 또 프레임까지 붙은 거 봤잖아요. 거기가 들어오면요 이것까지 성경적인 것이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걸요 구원파가 무지무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구원파에 몇 번 가서 들어봐도 도대체 그 잘못된 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잘못된 것입니까? 거기도 자기 죄를 말하려고, 자기 죄가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것을 말하려고 굉장히 성경적인데, 오히려 기존 교회보다 더 나은데, 왜 구원파가 이단입니까? 그걸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말한 출발은 인간은 죄인으로 출발하는데, 결국 끝나는 것은 인간의 가치로 끝납니다. 결국은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한 이유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의인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원받아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자기들같이 이렇게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의인된다는 그걸 강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바로 죄입니다. 이걸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뭔가 죄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결국 죄란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질적 상승을 기대한다. 뭔가 인간이 의인되고 뭔가 더 나아지는 것을 갖다가 포기를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죄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결국 죄가 뭔가를 모르면은 구원파 같은 그런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맞는 말씀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구원파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분명히 기존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기존교에 지금 돈에 미쳐있고 예비당 지으려고 발병을 치고 이런 걸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야 뭔가 다르구나. 다른 줄 아는데 결국 죄를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결국 너희들도 인간의 가치를 포기를 못하고 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걸 포기를 못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아는 자에게는 죄가 들통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서 건진한 것이 뭐냐면은 그런 죄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만 사랑을 하고 너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죄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 치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같이 우리는 자기를 사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우리가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죄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세상 사람은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자기를 사랑하는 걸 극히 자연스러운 것을 인식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고 하는 걸 꿈에도 못 오고 살아갑니다. 그래 전화 그랬던 그분이 네가 나를 사랑해봐 죄입니다. 네가 바로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것 자체 죄입니다. 이걸 말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 그게 죄였습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게 죄입니까? 세상이 당연한 생각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인간 뒤통수를 치는 것이죠. 꿈에도 몰랐던 것을 갖다가 드러내면서 이게 죄였다는 거. 왜 사람이 그 죄를 당연하게 하냐면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당연하게 버립니다. 죄 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모르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둠이 빛을 안다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 이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결국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알게 한 것이죠. 신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죄를 알게 되었다 이게 신자예요. 죄를 안 짓는다 착하게 살아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로는 세상에 신자와 신자의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착하게 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착하게 산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내 착함 때문에 죄를 모릅니다. 난 착하게 사니까는 결국은 남과 다르다. 결국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치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우리 역시 죄인이구나. 왜? 내가 나를 포기를 못하니까.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에서 건졌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죄라는 걸 예수 드러냈는데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죄를 드러내요.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면 십자에 죽었겠습니까? 안 죽죠. 자기를 사랑 어떻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바리새인 욕먹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했다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가지고 아마 예수교를 하나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환영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매세를 던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지 않고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죠. 하나님 말씀만 사랑했죠. 말씀만 순종했죠. 예수님은 자신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냐고 말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한 결과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몸땅 자기만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심판을, 세상의 죄를 폭로한 것이죠. 얼마나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 이 땅이 얼마만큼 자기만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러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다 드러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세상은 마음 놓고 자기들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는다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 놓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는 것이 드러난 순간 세상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짓 사랑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한 척 했을 뿐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왜?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만 조용히 사라진다면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죄 속에서 죄를 감추어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예수 오면 세상에 예수를 거부해요. 예를 들어서 뇌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아니하는 그런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 직장에 뇌물 받는 걸 거부하는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뇌물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거부합니다. 왜? 평소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뇌물 받는 게 당연한 것인데 뇌물 받지 아니한 그 사람 들어옴으로써 뇌물 받는 자기들이 바로 죄였다는 게 드러나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거부하죠. 거부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옵니까?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뇌물 받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동안 뇌물 받았던 내가 바로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뇌물을 받지 않겠다는 쪽으로 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뇌물 받는 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 받지 않은 그 사람을 누명을 쉬고 모함을 내버립니다. 그런 두 반응이 있다 그 말이죠. 그 두 반응 속이 바로 어떤 사람이 과연 신자의 모습이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통 어둠으로 살아간 이 땅에 빛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둠이 빛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신자는 빛을 통해서 어둠인 자기를 발견하고 우리가 죄입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 신자 아닌 사람은 자기 어둠을 계속 감추기 위해서 빛을 쫓아내버립니다.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죽인 모습이잖아요. 결국 신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알고 나니까 결국 자기가 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를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주님의 피 때문에 살아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건진받은 상태예요. 죄를 안 지는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의 피로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 왜?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의로 구원받지 못하고 주님의 의로 구원받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적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죄에서 건진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죄기를 책망한다. 죄를 알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신자가 이렇게 성령으로 인해 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은 그냥 빨리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세상에 남겨놓냐 그 말이에요. 어차피 세상에 있어봐야 완벽한 인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런 인간이라면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 나를 구원한다 이걸 알게 되었을 때에 천국 보내면 되는데 왜 계속 남겨놓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죠. 뭐 아직 자식들이 어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돌봐주라고 남겨놓은 것입니까? 목사가 아직까지 예배당도 하나 지어야 되고 또 전도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일 하라고 목사 남겨놓은 것입니까? 사실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 이 땅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도 키워야 되고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이런 할 일이 있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아닙니다. 세상, 신자가 세상에 남겨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심판을 보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보여라.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알게 했단 말이죠. 예수를 안다면 죄를 아는 자입니다. 죄를 알게 해가지고 우리를 통해 뭘 합니까? 이 땅에 죄를 보이라는 겁니다. 죄를 아는 자가 돼가지고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삶의 원칙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살던 환경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따라서 삶의 원칙 그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자라 그 말입니다. 신자가 직장에서 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까? 그게 뭐냐면 죄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가 직장에서 뇌물을 안 받아가는 것은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돈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아요. 돈을 사랑, 돈을 의지하니까 뇌물을 받죠. 그리고 하나님 주신 듯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지위나 직장을 이용해가지고 이웃의 해를 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고 억압을 한다 그 말입니다. 가령 신자가 경찰을 한다고 합시다. 경찰의 직장도 하나님이 준 겁니다. 나를 갖다 경찰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경찰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보이고 죄를 보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안다면은 경찰이란 지위를 통해 가지고 억지로 약자를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뇌물을 받지를 않을 거예요. 비록 경찰 봉급이 작아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그것 족하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경찰 속에서 뇌물을 받지 않음으로써 뇌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한다. 돈을 살아간다. 이걸 드러내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의 이유예요. 우리는 교사도 있지만은 교사는 천지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교사가 천지를 안 받는다. 왜 안 받는다? 천지를 받으면은 결국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사란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아이들한테 괴롭히는 거잖아요. 아이들 부모를 괴롭힌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교사한 것은 교사하면서 하나님 보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난 돈 안 받는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제일이 내가 돈 받노. 그러니까 교사가 천지를 안 받음으로 인해서 천지에 받는 자들에게 너희들 돈만 사랑한다. 돈을 의지한다. 그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자 일이에요. 그냥 그런 신자는 아무리 위협을 하고 너도 천지 받아라. 아무리 강요를 해도 거부를 해버리죠. 설사 나에게 어떤 위협이 온다 할 때 굴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의지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상에 감당침을 할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신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드러냅니까? 지금 이 세상은 피조물이면서도 창조주를 의지하고 살아간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의지한다. 돈만 의지한다. 이런 죄가 몽땅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신자를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죄가 은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세상에 파견 나온 사람이니 파견 나왔다. 군대 가면은 파견이란 게 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파견을 많이 나가봤거든요. 파견이란 게 뭐냐면은 이쪽 가가지고 이쪽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 일을 이쪽 가서 하는 것입니다. 말이 헷갈리죠. 제가 군에서 정보부대에 좀 있었는데 정보부대에 있으면 거의 다 파견을 나갔어요. 근데 보병부대 파견 나가는데 보병부대 가가지고 보병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부대 일을 갔다가 보병부대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정보부대 명령을 받지만은 내 몸은 보병부대 배속이 되어 있죠. 그게 파견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사람이 이 땅에 파견 나온 거예요. 이 땅에 파견 나온 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일을 해라고 파견을 나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파견 나온 사람이 세상에서 세상 일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바로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일은 뭐냐면 죄를 보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파견 나온 이유예요. 세상이 왜 망해야 된다, 그걸 보여주는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왜 에레미야가 태어납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에레미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악한 이스라엘 속에 왜 에스겔이 선제로 등장을 합니까? 그게 뭐냐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주라고 에스겔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왜 이 땅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남겨있는 것입니다. 6장부터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주도 다 그런 의도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일곱인이고 나팔이고 대접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바른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요한복음을 볼 때에 뭐 둘째 생물이 뭐냐, 붉은 말인데 붉은색이 어떤 의미냐 이렇게 따지면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둘째인이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만 찾아가면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둘째인을 뗀다는 것은 세상 모습이 꼭 이렇다 그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인을 떼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붉은 말의 탄자가 뭘 합니까? 땅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말에 타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은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천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허락을 받아서예요. 그게 누구 허락이겠습니까? 하나님 허락이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천사가 이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세상에서 화평을 없애버리고 서로 죽이기는 그런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서로 죽인다는 것은 다투고 미워하고 해를 입히고 살인하고 하는 그걸 의미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지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랬는데 그렇다면은 이 땅에서 인간들이 서로 화평하고 살지 못하는 건 누구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화평을 제한다겠습니까? 그럼 이 땅이 화평을 서로 화평스럽게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까? 서로 다투는 것도 서로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게 돼 있단 말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미워하고 다투는 죄의 책임이 누구에 돌아갑니까? 하나님에게 책임이 돌아가 버려요. 그게 결국은 이상한 결론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본문의 의미를 알고 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왜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지는지, 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발생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왜 하나님마다 안 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요. 자, 제가 질문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선이란 건 없죠. 선이 없다는 것은 로마서를 하면서 귀에 모시받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들어가지고 선이 없다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아는 수준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나를 보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선이 없다는 게 진리다. 진짜 명확한 것이다. 이걸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성경에 선이 없다 하니까 없는가 보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오늘 요한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고 세상 보니까 진짜 선이 없더라. 이건 명확한 진리다. 이게 인정이 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선이 없죠. 세상에 선이 없다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를 드러내니까 예수를 죽여버린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세상은 자기를 사랑한다 그 증거예요. 세상이 내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 약점과 나의 잘못된 것, 내 죄가 드러난 것을 갖다가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해서 예수를 잘라낸다 그 말이죠. 선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선입니다. 그게 이제 선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선이라면은 불교인도 얼마든지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그들도 구방이 돼버려요. 이건 잘못된 것이고,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근데 인간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죽음으로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하나님만 사랑하면은 예수님을 안 죽입니다. 환영을 해야 되죠. 그와 같은 지인의 고백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니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모든 땅,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 땅 인간입니다. 선이 없는 증거예요. 그렇다면은 세상에 선이 없다면은 화평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선이 없다면. 선이 없으면 이 땅은 화평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만은 인간끼리 친하게 지는 화평, 이런 화평이 아닙니다. 그 정도 화평은 우리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화평이라는 것은 그런 화평이 아니에요. 진짜 화평이 뭐냐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진짜 화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합시다. 그건 화평이 없는 거죠. 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평이 없습니까? 그걸 갖다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게 해서 그렇다, 너무 나를 괴롭힌다, 나를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이유를 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우습게 본다, 또 이런 이유를 대잖아요. 그래서 뭐다 원인은 며느리뼈가 볼 때는 시어머니 때문에 화평이 없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볼 때는 며느리 때문에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볼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평하지 못하는 것은 서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부를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매워야 안 들어도 봐드리면 화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며느리가 볼 때에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손해될 건, 나에게 뭔가 좋지 않은 거, 이것은 거부를 내버립니다. 결국 그러니까는 시어머니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불만만 있죠. 결국 세상이 화평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몽땅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래서 세상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선이 없다는 것, 결국 세상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화평이라는 건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뭔가 화평이 있다 보이면 서로 그냥 마음 맞는 사람끼리 친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친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화평을 보였죠. 어떤 화평이냐면은,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 그 보면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바로 예수님 화평이에요. 진짜 화평이에요. 만약에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이 예수님같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하늘천사 불러다가 그들을 갖다가 멸하지 않겠습니까? 왜? 분불해야 되거든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인간이 분불해하는 거.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주님의 화평입니다. 그게 상대편에서 아무리 죽이고 돌로 때려도 예수님은 저희를 사해 주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분쟁이 있습니까?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걸 포기를 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발생합니까? 서로 자기를 사랑하는 포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부부싸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포기된다면 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 화를 내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다면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왜? 인간은 선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인간 되었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폭력이 발생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드로 칼로 쳤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입니다. 뭐냐면은 힘에 힘으로 대한다. 그냥 질 수 없다는 것 아닙니다. 질 수 없다.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힘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두었을 뿐이란 말이죠. 내가 잡혀가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것이죠. 십자가 죽는 것이 바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만 사랑하는 그 자리에는 분쟁, 미움, 시기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욕을 해도 분쟁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나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세상이라고 하면 그렇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은 화평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저희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못합니다. 돌에 맞아가면서도 저희 죄를 사해달라 이게 진짜 화평이잖아요. 그 화평은 누가 보였습니까? 스데반이 보였죠. 사도행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스데반이 보였던 주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 모습이다 그 말이죠. 만약에 자기를 사랑한 인간이라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나도 한번 두고 보자 말이죠. 너희가 지옥 가나 하면 돼. 나도 두고 보겠다. 이렇게 저주한 말이 나올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억울함을 참지를 못하니까.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한 인간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 속에 화평 이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남이나 욕하는 거 참지를 못하고 손해보는 참지를 못하고 억울한 당한 참지를 못하고 이게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 화평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화평이 있다고 하죠. 조금씩만 양보하고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화평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말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세상에서 천사가 어떻게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화평이 없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서로 맘 맞고 맘 맞춰 서라고 서로 화평 흉내는 이 땅에 천사가 뛰어들어가지고 막 수조되는 거예요. 수조돼가지고 결국 인간은 서로 다툰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천사가 드러낸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평소에는 그렇게 형제가 친하게 지냅니다. 친하게 지낸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땅이 있는데 이게 그림 볼 때 땅 묶여 있습니다. 몇십 년. 그러니까 형제들 땅을 포기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림이 또 풀려버려. 풀려가도 땅이 엄청나게 뛰어버립니다. 뛰는 그 순간 형제들이 뭘 생각합니까? 돈을 생각하죠. 돈을 생각하니까 평소에는 형제 사람 지내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어떻게 하냐면은 그린벨트 풀리게 해가지고 땅값 올리게 해가지고 뭘 들어야 됩니까? 봐라, 너희가 평소에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않잖아. 화평 없죠. 그걸 드러냈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평이 없는데 화평하는 척한 세상에 이 천사가 와가지고 분쟁을 드러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화평을 제한다는 거예요. 아, 너희들 못됐잖아. 너희들 악하잖아. 그래서도 다투고 미워하잖아. 돈 때문에 서로 양보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너희들 죽어야 되지. 죄인이지. 이걸 드러내고 확인하기 위해서 인간들 사이에 천사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가지고. 형제가 돈 때문에 다투게 하는 그 때문이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가서 다투게 하는 다 그 때문입니다. 친구가 서로 분쟁은 다 그 때문에 그래요. 세상 화평이 없다. 그걸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짜 화평이라면은 돈이 끼어 들어와도 화평이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화평이죠. 돈이 들어와도 화평은 유지되는 거. 이게 주님 화평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화평이죠. 왜? 돈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 그 화평이 유지됩니까? 근데 그런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과연 이런 화평이 있는가? 이걸 묻는 게 둘째 일입니다. 그런 화평이 없다면 세상은 제약성이 있는 것이고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나는 하나님과 화평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게 언제 드러납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우리를 표시될 때 그게 드러났거든요. 거짓말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신자라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화평은 깨어지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사랑한 신자라면 설사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깨어지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진짜 화평이죠. 근데 평소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건 결국에 하나님 사랑했을 뿐이지 결국 사랑하는 나를 사랑했다, 이게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받자라 했습니다. 그것도 다 그런 차원입니다. 진짜 하시니, 진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대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바친다 그 말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해놓고 아브라함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믿음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의도로 삽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진짜 사람 속에 있는 신자다. 네가 그런 사람 속에 살아가느냐? 이걸 묻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 속에 드러나는 모든 일이에요. 아까 말한 저에게 전화한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려고 일을 쓰는데 그런데 이상이 한 일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제가 그랬죠. 당신이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그 자체가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뭐든 잘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를 붙든다면은 세상이 실패하지 않도록 많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랬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 예수님이 당신을 붙드는 것은 실패한 그 속에서도 주님만 사랑하게 만드는 게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더 실패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중간이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우리 인생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잘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안다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만 따라간다 해가지고, 주님이 나를 인도 붙드니까 세상이 형통하고 잘될 것이다. 나쁜 착각입니다. 이게 다 환상입니다. 그게 자기를 사랑한 진도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갖다가 더 실제로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밀어붙이게 해가지고 그 속에서 네가 주를 사랑하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패의 속에서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군요. 이걸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너무나 귀한 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실패가 있느냐?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하는 일이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는 일이 안 돼도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 변하지 않고 있는가. 그걸 스스로 확인하라 그 말이죠. 분쟁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은 다 착한데 하나 일부러 싸우게 한다 그게 아니고 사람 자체가 이미 분쟁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돈을 집어넣어가지고 서로 돈 손에 안 보려고 싸우는 그 속에서 봐, 너희 돈 사랑하잖아 이걸 드러내는 그런 거 그게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평소에 몰랐던 것들이 그런 일 통해 팍팍 드러난 인간 지위들이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 세상에 신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자가 할 일은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탐욕을 살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우리 할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 할 일이에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전부다는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지 그걸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이 전부라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데 아까 말한 대로 뇌물도 안 받게 될 것이고 형제들 가운데 돈이 개입해도 얼마나 돈을 떠난 돈을 포기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을 거라 그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다 답답해지죠. 그게 뭐냐 목사님 그러면 신자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 질문은 저에게 전화가 그분 질문입니다. 너무 손해본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게 참 억울하다 그 말이에요. 너무 손해본 것이 그게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자체가 뭐냐 아직까지 내가 나를 사랑 그 정도입니다. 아직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 좀 보고 대신 나로 인해서 말씀이 이루어진다면은 그걸로 됐다. 왜 그 생각 뭐냐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좀 손해보는 거 당연하지. 왜 그런 쪽으로 못 가냐 그 말이에요. 손해를 따진다면은 스데반이 얼마 손해봤습니까? 죽었잖아 예수님 때문에. 얼마 손해본 거예요. 사도들도 어떻습니까? 사도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바울이. 모두가 다 손해본 입장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게 곧 신자다. 그게 곧 주님이들 따라가는 것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나는 이 땅에서 손해를 봐도 마땅하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라면 얼마나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바로 신자의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바로 뭐가 드러납니까? 세상이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 신자가 남들은 세상에서 이익을 보려고 애를 쓴다, 쓰고 손해 안 보려고 길을 쓴다면 남을 이겨야 됩니다. 네가 손해 안 보려고 남을 이겨야 돼요. 남에게 손을 입혀야 됩니다. 그게 세상 자본주의 구조입니다. 네가 이익 보려고 남을 속여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산다면은 어떻게 세상 죄를 드러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돈을 사랑한다는 그런 죄를 드러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건 신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가늠한 암을 계속 받으게 됩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말씀을 보이기 위해서 가늠한 암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야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소고바람으로 맨발을 3년 고생을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간 신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부르짖어라. 그게 주의 뜻이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가난한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셨다면 얼마나 가난해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진짜 신자 고백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진짜 주님만 사랑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형통이 됩니다. 이것은 거짓말이고 이건 착각이고 환상이라는 거. 항상 이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돈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드러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유예요. 우리가 일단 현장 이유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분명히 편한 건 아닙니다. 편한 건 아니지만은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걸 모른다면은 우린 그런 삶을 거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이것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하늘 뜻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돈 벌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관심,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주님을 사랑 속에서 이 땅 죄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왜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밥을 먹게 하십니까? 왜 건강을 허락하시고 직장을 주시고 왜 우리를 자식을 키우며 살게 하십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라고 하신 일인 것을 이 시간 다시금 듣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그 이유를 명확히 알게 하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걸 알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라면 내가 궁핍해져도 해를 좀 당해도 손해를